새 가정.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의 수입이 보잘것 없었으나 입에 풀칠을 할 만은 하였다. 갓 결혼하여 아직 권태기가 찾아들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둘이 합심하여 옹색한 살림이 남아 오붓하게 살아보자고 애쓰며 사는 형편이었다. 이 젊은 부부에게 두 가지 보배가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이 없는 것이 흠이었지만 그런대로 이 시계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보배였다. 아내는 치렁치렁 길게 자란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 모습에 꼭 어울리는 이 긴 머리 또한 이들 부부에게 큰 자랑거리였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은 아내의 그 자랑스러운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다. 그래서 아내는 정성을 기울여 머리를 잘 손질하였다. 아내는 저녁마다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남편의 팔뚝에 찬 금시계를 보는 것이 큰 위로였다. 이 젊은 부부는 각각 조그마한 소원을 숨기고 지냈다.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제각각 비밀이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늦어도 이번 성탄 때까지는 자기들의 조그마한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고 바둥거렸으나 쪼들리는 살림 형편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안타까운 심정은 아랑곳 없이 세월은 흘렀고 드디어 성탄날이 닥쳐왔다. 남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선물들을 사느라고 분주히 드나드는 동안 이 부부는 동떨어져 사는 것 같은 외로운 심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이 둘은 제각기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서로 내색조차 하는 일 없이 상대편을 위로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성탄 전날 둘은 각각 결심을 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계방에 들렀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보배를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 젊은 부부의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린 셈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낮에 집을 나가 그 자랑스러운 긴 머리를 잘라 팔아버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린 눈물을 몰래 훔치고 돈을 받아 들었다. 그리하여 이 부부의 자랑거리가 다 없어지고 말았다. 저녁 때 남편은 선물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섰다. 울긋불긋한 색종이로 곱게 싼 조그마한 상자를 들고 벙긋벙긋 웃으며 문 안에 들어섰다. 힘찬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며 들어선 남편이 아내를 보자 마음이 섬뜩하였다. 여느 날과는 달리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수건을 벗긴 남편의 눈에 아내의 긴 머리는 간데없고 짤막한 단발머리가 비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맥없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아내는 남편에게 몸을 기댄 채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조그마한 물건을 꺼내 남편의 코 밑에 들이댔다. 그리고 남편의 팔뚝을 걷었다. 그러나 팔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는 금시계줄을 사왔던 것이고 남편은 머리빗을 사들고 들어왔던 것이다. 둘은 서로 꼭 껴안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아내의 머리가 다시 자라 머리빗이 제 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남편을 위한 금시계줄도 소용이 있게 되리라. 오 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의 줄거리다. 그러나 맹탕으로 꾸민 얘기는 아닐 것이다. 가난에는 가정불화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은 역경 중에서 더욱 치열해지게 마련이다. 둘이 공동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합심하여 극복해 나가는 데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 잘 드러나는 까닭이다. 어려움을 당해 언쟁을 하는 것은 상대편이야 죽든 살든 자기만 편하자는 심보 또는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심보가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까닭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은 조금도 돌봄이 없이 상대편 생각만 할 것이요. 따라서 둘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될 것이다. 한가하게 할 일 없이 지낼 때 못 느끼는 사랑을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느낀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감각의 충동이 아니다. 용솟음치는 열정도 아니고 상상 속의 흥분도 아니다. 더구나 동물다운 욕정도 아니다. 가슴을 태우는 불꽃도 아니다. 하나의 흐름이 또 하나의 흐름에 합쳐지듯 자기의 생명을 이성의 생명에게 던져 한꺼번에 격동하고 함께 노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랑이란 인간 전체의 약동이다. 하나의 존재 전체를 다른 존재에게로 향하고 전력을 다해 서로를 포옹하고 육체와 마음과 정신으로서 서로에게 침투하는 약동이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욕구다. 모든 것을 함께 갖고 모든 것을 통하며 함께 나아가고 자라며 서로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선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바탕이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순종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랑에는 신의와 충실이 없을 수 없다. 가정에 있어서 신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실상 죽도록 사랑하는 부부에게 신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지만 사회 현실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은 한 쌍의 남녀가 각각 자기 육체의 모든 권리를 상대편에게 주고 상대편한테서 받는 맹세다. 이 맹세를 죽기까지 충실히 지켜나가는데 인간다운 점이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자유를 드립니다. 일생을 살아나가자면 갯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맺은 이상 이를 충실히 지켜나가리다. 내가 스스로 택한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결단코 허물지는 않으리다.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의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여보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보리다. 모든 것이 이 테두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당신은 이 테두리 안에서 나의 무덤을 파주리다. 이렇게 맹세하며 젊은 남녀가 결혼한 이상 어떠한 풍파를 당할지라도 끝내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면 아내만 신의를 지켜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남편의 외도를 그다지 심하게 나무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내를 남편의 쾌락을 위한 놀이개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자로 대한다면 이런 논법이 통할 수 없다. 아내도 남편과 동등한 인격자다. 양편이 모두 결혼의 신의를 배반할 권리가 전혀 없다. 만일 외도할 생각이 있는 남편이 있다면 자기 아내가 외도할 경우 어떻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아내의 외도가 절대 불가한 행위라면 남편의 외도 또한 절대 불가한 행위다. 신의의 배반은 가정의 파괴에 직결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사랑과 신의가 있는 곳에 협력이 없을 수 없다. 협력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는 부부가 각각 부여된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행동하고 창의를 발휘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 모든 면에 협력이 필요하지만 자녀 교육 문제에 가장 필요하다.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만 미루는 생각은 크게 그릇된 생각이다. 자녀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에서 배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씨, 행위의 하나하나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사실, 이를테면 자녀들은 부모의 감시원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에게 욕지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부모라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위대한 아들은 위대한 어머니에게서만 태어난다는 말이 공연한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을 가지고 싶은 청년은 아내를 택할 때 장래의 아들 생각까지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자녀를 몇이나 두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만하다. 요즘 가족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산하 제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기관이 있다. 이에 우선 국가가 가족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실상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궁지에 처해 있더라도 국민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또한 국민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비록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이 국가에 이롭게 작용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민의 육체와 양심을 강압하여 결혼시킬 수는 없다. 만일 국가가 국민에게 결혼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독신 제도를 강요할 수 없다면 자녀의 수효 문제에 대해서도 강권을 발동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어떤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산하 제한을 강요한다면 그런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독재 국가라는 의심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부부의 권리 행사는 개인적인 문제다. 따라서 부부 행위의 결과로 출산되는 자녀의 수효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혼의 첫째 목적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데 있다. 결혼의 둘째 목적은 부부가 서로 도움과 애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결혼의 첫째 목적은 무시하고 둘째 목적만 내세우는 부부가 없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행위는 하되 자녀는 낳기 싫다는 부부가 적지 않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다 말고 중단한다거나 또는 기계나 약품을 써서 피임을 한다거나 또는 임신된 태아를 낙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은 제쳐놓고 다만 건강상 문제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공적 낙태는 어떠한가? 열매는 그 전체가 이미 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태아도 물론 생명체다. 뿐만 아니라 그냥 동물이 아님도 물론이다. 태아도 어김없는 하나의 인간이다. 따라서 태아를 강제로 죽인다는 것은 하나의 살인이다. 그뿐더러 인공적으로 한두 번 낙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낙태가 습관적이 되어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육체는 정밀한 기계 같은 면이 있는 까닭에 여기에 무리를 가하면 고장이 나는 것이다. 낙태를 기술적으로 잘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불행이 닥쳐온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이미 임신한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지 않고 미리 임신을 하지 않게 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라고 선전하고 있다. 둘째로 성행위를 중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갑자기 이를 중단시켜야 되므로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셋째로 약품이나 기계를 쓰는 방법이다. 사람의 육체는 본시 자연에 잘 조절이 되게 되어 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 작용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이요. 약은 이 신체 작용을 자극 또는 촉진하는 것이다. 병이 이미 만성이 되어버렸으면 약을 써도 효력이 없음은 그 약 때문에 자극 또는 촉진될 신체 기능이 이미 마비되었거나 없어진 까닭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본시 약이나 기계 없이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함부로 약이나 기계를 사용함은 그만큼 육체에 무리가 가는 것이며 따라서 육체에 이상증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 육체는 신비할 만큼 정밀하다. 생식기관은 더구나 정밀하다. 조그마한 무리가 있어도 고장이 나게 마련이다.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잊지 못할 사실이 또 있다. 즉 약품을 사용하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어 임신하는 경우 장애아를 낳는 비율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통계학적 숫자로 나타난 무서운 사실이다. 기껏 가족 계획을 한다고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무턱대고 많이 낳으라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신체에 무리도 가지 않고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너무 일찍 결혼하지 말고 경제적 기반을 닦은 다음에 결혼하자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아기에게 젖을 좀 더 오래 먹이는 방법이다. 아기 어머니로서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우유라도 사람의 젖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아기에게 2년 내지 3년 동안 젖을 먹이는 것은 아기 건강에 이로운 것이다. 또한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여성의 배란을 예방하는 호르몬이 작용하므로 그만큼 임신율이 적다. 둘째, 배란 주기를 인지하는 방법이다. 여성은 매월경이 시작된 지 12일 내지 16일 사이에 배란한다. 이때가 임신 가능한 시기다.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배란 시기를 인지함으로써 이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듯 매달 이 며칠 동안만 부부가 서로 절제하면 임신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 밖에 세 가정의 부부가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가정과 사회 문제, 가정의 재산 문제, 가정과 정치 문제,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종교 문제 등등에 관해 부부가 합심하여 공부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인생 공부는 죽어야 끝이 나는 까닭이다. 1966년 10월.